구약 성경 1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시는 당신의 계획과 의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펼쳐 보이신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언약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과 먹고 마시는 음식의 공급을 축복의 영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누리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안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전한 속성으로 하나 된 관계가 파기되어지고 뒤틀리고 일그러집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를 자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또다시 인간들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바벨탑을 건축하기에 이르렀고 끊임없이 각각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죄로 찌든 삶의 연속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넘어가시질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제2, 제3의 심판을 위함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 그 인간을 향해서 구원과 회복과 은혜로운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갈보리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에서 파괴되어지고 일그러졌던 모든 문제를 구속과 회복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또 하나는 바벨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타락함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찾아 나서십니다. 한 민족이요,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였던 인간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독립하려는 정신이 바벨탑 정신이고 바벨 공동체의 정신인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저들을 온 지면에서 흐트러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파괴되어지고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던 그러한 마음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묶으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해 하고 섬기는 자리로의 회복이요 초청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하심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고 수종 들만한 인물로 적합하였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파이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아래 거하며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요 사랑의 손길의 도구로서 아브라함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3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 범죄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의 약속과 명령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지가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언약 체결이 항복스럽겠는가 다소 의심할 수 있고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그가 한 번의 고민과 갈등 없이 그 명령을 수종 들고 나아갔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그 말씀을 수종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것은 사실 엄청난 시험입니다. 어찌 보면은 믿음의 성숙함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일 수 있고 갈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는 유목적인 부족 사회였습니다. 당시 치안 유지는 0%입니다. 이 뭘 뜻하는 거 아니? 생활의 필수 조건, 내 가족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부족 연맹체입니다. 친족입니다. 외부의 공격과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해답 열쇠는 바로 친족이 많은 것입니다.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떠난다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얘기는 내가 소유한 모든 유업을 내려놔라는 얘기예요. 이 유업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각자의 집에 조상신을 하나씩 두었습니다. 이 조상신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는 형상을 놓고 우상일 수도 있지만 가족 중에 가족신, 바로 이거 조상신입니다. 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업의 한 유업으로는 조상을 잘 섬기고 제사 드리고 돌보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늙은 부모님들을 잘 돌보는 일, 이게 중요했습니다. 저들이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잘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한 가문의 유업으로 대를 이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친 대라는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소유했던 유력한 지도자였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풍성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의 그 재산을 유업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는 일에 호의호식 했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친척과 고향을 나서는 순간 광야가 펼쳐집니다. 도적이 들끓고 맹수가 위협하고 전갈과 뱀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런 모든 면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다. 고뇌할 법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2절에 나오죠. 왜 그가 고민할 법한가?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와 대치되는 약속이에요. 11장 30절을 보세요.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신에게서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자식이 전무한데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사실이 항복스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나 2절의 이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 약속 속에 담겨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요? 그 교훈은 아브라함과 사라, 너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너희 스스로 기쁨을 창출할 수 없다. 행복과 기쁨은 단지 주어지는 것이고 생명과 삶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쥐고 계신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모든 부정적인 현실과 징후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분임을 2절에서 약속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잘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네 번이나 강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스스로가 의지하는 지리적, 사회적 방패막인 자신의 배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앞에서 끊어버리라. 너는 이제 이 순간부터 나의 말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 여정을 내디딜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인간의 모든 개입을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만이 이 언약과 명령 속에서 등장함을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단지 죄에 빠진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전령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추적해 볼 때 그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회황과 좌절과 고난 속에서 살아갔습니까? 창세기 37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한 그 순간부터 그 인생 여정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으로 그 생을 쥐어잡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똑같이 고백한 것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요셉에게도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요셉 인생의 그 환난과 그 고통의 무게감은 하루가 천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향하여 요셉을 위하여 갖는 하나님의 신비한 관심과 그 계획, 요셉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과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국인 이 애굽까지도 살리시고 복 주심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되게 하시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 요셉, 다윗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축복하심으로 메시아의 오심과 그 복된 결과가 이 자리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복된 자들이에요. 복의 근원들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는 복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과 외형상으로는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복의 근원이라 함은 나의 세상적 위치와 능력과 자랑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전달되는 복의 전령으로서의 복된 삶이란 사실이에요. 마치 요셉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디발의 그 집을 잘 관리하여서 풍성케 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미쳤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 가족 혹은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지인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돌리게 되고 교회에 대하여 은혜에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가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작은 인생 속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향하여 성공한 메시아로 보질 않습니다. 성공한 선지자로 보질 않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주님은 실패하였다, 실패한 메시아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아름다운 뜻과 목적은 예수를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일하게 로마의 백부장, 그가 외친 고백이 있지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오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그의 믿음의 후손들을 열매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이었는가?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에 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저 개인으로 봐도 이곳에 서서 여러 성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제 과거를 보면은, 물론 과거는 묻지 마세요. 너무나 볼품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메시아의 구원의 축복으로 성취되어지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복의 전령자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심장으로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응답하셔서 상대방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비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손길,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전달되어지고 파이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그 지경이 더 넓혀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이 사실을 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늘 놓치지 말 것. 나는 하나님의 전령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질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복된 자들이 이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놀라운 약속, 그 성취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야곱과 요셉과 또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약속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복음의 진리의 전령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자랑,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실천하는 주의 신실한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